Hello.
안녕하세요.
I'm visual,
비주얼 아티스트 벤 와니처입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예술은 남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들은 네. 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김형관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약간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병에 대해서 네. 공부해 보려고 모셨는데 비대성 심근경증.
네,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처음 들어봐요?
네.
그 의외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병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저 유명한 운동 선수들 왜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막 세상 떠나고 하는.
제 스포츠에 좀 관심이 없잖아요.
비대성 심근병증. 심근병증이 비대성 말고 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공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장성도 있고요. 제한성도 있습니다.
제한성도.
네, 그래서 심근병증의 분류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비대성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확장성, 제한성, 그다음에 기타.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정말 생소한 건데 우심실에 생기는 이형성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심근병증이면 심장의 근육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있다.
정확합니다.
그럼 비대성이라는 건 심장 근육이 커졌다?
커졌다? 뚱뚱해졌다?
뚱뚱해졌다.
그럼 보통 우리가 다른 근육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키우려고
맞아요.
하고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운동에서 커진 심장 근육은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운동선수형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애슬리트 하트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도 두꺼워집니다.
심장도 운동하면 두꺼워져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심장 근육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비대성 혹은 뭐 의학적으로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도 하고 비후성 심근증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모양이 정상 심근세포 모양 배열이 아니래요. 그래서 배열들이 조금 엇갈려 들어가 있고 그 세포 사이에 조금씩 결체 조직들이 조금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좀 크게 손상이 되면 정상 피부가 아니라 스카라고 하는 걸로 남잖아요. 이제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들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스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네, 건강하지 못하게 두꺼워진 거죠.
심장 근육 곳곳에 막 흉터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인께서는.
심장이라는 게 통째로 근육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제 통째로 근육이지만, 이제 조직을 들어가 보면 근육 세포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얘네가 이제 떨어져서 각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본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 결체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결체 조직이 건강한 결체 조직으로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 요 비대성 심근증, 심근병증 환자들은 이 근육 세포들 배열도 약간 지 멋대로 가 있고 그 사이 결체 조직도 정상 결체 조직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카 같은 모양의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대성 혹은 뭐 비후성인 걸 보면 크다, 뚱뚱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뚱뚱해지니까요.
그 심장 자체가 커져요?
그 심장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기가 되면 당연히 커지는데요. 확장성 심근증까지 커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성인 심장은 대개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 똑같은 사이즈에 안쪽에 내 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강이 있으려면 두께가 일정하게 보통은 10에서 10 1mm가 안 돼요.
네.
성인들은. 근데 비대성 심근증 환자들은 이게 더 두꺼워집니다. 15mm,
그러면
16mm가
안에 공간이 부족하겠네요.
공간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게 두꺼워집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심장 모양은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건 뭐 다른 문제지만 그 우리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으로 심장이 보통 이렇게 서 있다가 젊은 사람들은 약간 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커져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비대성 심근증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보통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커지는 심장 근육이 커지는 병처럼 생겼지만
밖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뚱뚱해지는
네, 안으로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크기가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 공간이 부족한 병. 운동선수들 아까 운동하면 커진다고.
네, 그거는 조금 다른데.
그건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내 강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벽도 두꺼워지고 내 강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로 심장이 좀 커지겠네요?
심장이 조금 커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대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축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양도 많고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조금 느려지죠. 마라톤 선수들 보면 예전에 저희 굉장히 잘했던 황희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1분에 40 중반? 이렇게밖에 안 뛴다고 들었거든요.
황영조?
황영조. 네, 황영조 선수. 그런 분들은 심장이 아예 늦게 뛰어요, 조금씩.
어떤 운동을 하든지 되게 우리가 진짜 프로 선수 이런 분들은 다 심장이
어떤 운동을 하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뭐 이 운동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축구 선수들은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심장이 좀 충분히 뛰어줘야 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약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운동해서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심폐 능력이 오히려 좋아진
케이스라면
심근병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이제 심장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심근 분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심근 분절에 액틴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백 섬유소들이 있는데 그 섬유소를 구성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이 때문에 생기는 게 비대성 심근증이죠.
비대성하고 확장성이 제일 흔한 것 같은데 그 두 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확장성은 원인 자체가 유전성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술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으면 심장이 확장성 심근증이 생깁니다.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걸 우리 알코올 유발성 심근증이라고 따로 이제 특별히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확장성은 그렇게 약간 술하고 관련이 있고 둘 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긴 한데 비대성은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비대성은 술이나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데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1,400종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흔한 거는 한 3,40종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3,40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병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발견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몇백 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흔한 타입은 아닌 거죠. 확장성은 일단 두꺼워지는 경우가 드물고요. 비대성처럼 심장 근육 두께가 그 다음에 심장 안쪽 내강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심장 수축 기능 저희가 보통 좌심실 구혈률이라는 걸로 보는데 그게 우리 정상치는 보통 50%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성 심근증은 그 아래로 가야 되는 거죠. 늘어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비대성은 근육이 안쪽으로 뚱뚱해져서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짜도 혈액이 잘 안 나오는
안 나가지만 좌심실 구혈률은 정상을 유지하는
그런 계열이고 네. 확장성은
안쪽 내강도 늘어나고
근데 심장 근육은 그대로고
심장 근육 자체는 수축력이 떨어져서 잘 못 짜는 상황입니다.
약간 그러면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공간은 넓어지지만 제대로 짜주지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간 넓어지는 게 제대로 못 짜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흔한 병입니까, 이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물론 비대성도 돼 있고요. 다 돼 있지만, 확장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장 이식을 마지막에 받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심장 이식 받는 사람들은 되게 그 병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허혈성일 수도 있고, 알코올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유전 질환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수축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비대성 심근병증은 치료 방법은 따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가 이미 변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얘도 심장 이식을 받아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기가 되면 비대성 심근증도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확장성 심근증이랑 감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4.5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비대성 심근증 환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4명 내지 5명의 환자들은 그런 말기로 가는 거죠.
그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많이는 봅니다.
선생님이 케어하는 환자만 몇 명 됩니까?
제가 한 1,400명 조금 넘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분류된 병인데 네, 혼자서 1,400명. 1,400명을 보시나요?
예,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등록된 게 한 2만 명 좀 넘으니까요. 예, 제가 뭐 10%도 안 되는 환자분들을 보는 거죠.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주로 뭐 어떤 노인에게 생긴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 전 연령대에 다 발견이 됩니다.
아무 때나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아주 저 소아청소년과에도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괜찮다가 문헌상으로는 80대 때 진단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면 그 돌연변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죠.
있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 중간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늦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 A라는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실제로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발현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유전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가 그걸 페니트런스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페니트런스가 이 비대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대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으면 7명은 실제로 병을 발현을 하고 3명은 실제로 병이 발현이 안 되고 유전으로 내려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의 자녀들은 이 병이 생길 확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또 한 70%는 되거나 뭐 아니면 조금 낮거나
유전이 되는 확률은 50%입니다.
50%요? 네.
그러면 이게 병이 발현이 됐다라는 건 이제 뭔가 증상이 나타날 거잖아요. 심장 내강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지
뭐가 있어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숨이 차다?
정답.
아, 그래요?
숨이 차다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어지럽다?
어지럽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피가 모자라는 거니까.
실신을 합니다. 간혹 실신할 수 있고요.
어지러움을 넘어서.
네. 의식을 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슴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협심증처럼 느끼는 분도 있어요. 가슴이 뻐근하다. 아니면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뭐 요런 부분이 뭐 설명은 못하겠지만 불편하다. 네. 이런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숨차다.
운동하면 숨 차는 거 아닌가요?
운동하면 다 숨 찬데 왠지 조금만 운동해도 숨 차요.
동년배들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적응을 하는
거. 그 아까 이제 잘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갑자기 경기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결국 막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진짜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임수혁 선수.
네, 임수혁 선수.
임수혁 선수는 그 경기 하다가 이제 그 2루 베이스에서 쓰러지던 장면.
아, 야구 선수예요? 네.
프로야구 선수고 생방되는 상황에서 그랬죠.
그 기억이 나는데 되게 한 10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케이스가 많죠.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도 있고.
케이스로 따지면 열거를 할 수 있지만 빈도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겁니까?
이거인 것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되게 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운동선수들이 실제 급사로 발현하는 것들을 다 부검을 했더니 네. 약 30에서 35%가 비후성 심근증이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근데 비후성 심근병증을 갖고 있지만 프로선수까지 할 정도면 이게 병이 있다고 해서 뭔가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닐 것 선수들은 같은데
선수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그 병인 걸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이 알고 나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프로 테스트를 할 때 네. 비후성 심근증을 배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배제를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는 비싸요. 네, 비싸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전체 유전자를 다 검사할 수가 없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심전도랑 보통 저희가 스크리닝 할 때 심전도 심장 초음파를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없으면 일단 오케이 사인이 나는 거죠. 오케이 사인이 나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 실제로 발현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운동선수 하다가 중간에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얼마 전에 토트넘의 에릭손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병이었어요.
네, 다른 병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EPL 유럽 쪽의 축구 그 대항전하는 그 리그에서 심심치 않게 예 있습니다.
이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로 어쨌든 스크리닝이 가능하다고 하면 약간 이제 비용 내고 하는 건강 검진이나 이런 데서 잡아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그 건강검진에서는 잡을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거기는
찾아낼 수는
심전도도 없죠, 아마. 네.
근데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라서 누가 가서 혹시 제가 비후성 심근병증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숨이 차거나 뭐 이런 가슴이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을 처음에 딱 가면은 첫날 당신은 이거다라고 진단이 될 것 같진 않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군데 이렇게 거치고 해결이 안 되다가 선생님 같은 분한테 오면 뭐 초음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3차 병원에 있으니까요. 3차 병원까지 오시지 않고 요즘은 다 저 개원의 선생님들이 심장 초음파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크리닝을 해주세요. 네, 스크리닝 해주시고 좀 이상하네? 가보십시오. 이렇게
비후성 심근병증인 것 같다. 큰 병원 가보세요. 네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하실 거 아닙니까? 1,400명을 뭐 그냥 네.
비대성 심근증의 타입 나누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폐쇄성과 비폐쇄성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성이라고 하는 건 이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좌심실의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 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폐쇄성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폐쇄성이라고 합니다.
좁아지는 게 더 나쁘겠네요. 공간도 좁은데 나가는 네. 길도 좁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신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뭐 미국은 아니지만 유럽의 진료 지침에 따르면 급사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위험 인자로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색성 같은 경우는 수술해서 그 두꺼워진 근육을 잘라내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 잘라내기도 하는데 그 수술이 뭐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잘라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심장을 열어야 되니까 간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장을 완전히 열진 않고요.
네.
예, 그 보통은 저 대동맥 쪽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행 대동맥을 이렇게 절단해 내고 위에서 보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선전하는 분들은 되게 잘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100% 만족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게 흔한 병은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뭔가 혹시라도 이런 병이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된 분들이 뭐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려주시죠.
우선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꼭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딱히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비대성 심근증으로 진단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척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들, 딸들, 남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크리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50%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된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진단된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치료를 따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급사라는 위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급사의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몸 안에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급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입증이 된 거는 제세동기밖에 없습니다.
그 본인이 눌러요, 그러면?
아니요. 그 삽입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부정맥이 생기면 지가
발견을
해서 자동으로 샥을 줍니다.
급사를 그쵸. 내가 누를 순 없죠.
갑자기 심장이 쓰러지면서 네, 급하게 누를
네,
수는
네, 누를 수는 없죠.
그러면 그 급사의 고위험군은 네.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굉장히 복잡해서
뭐 비만하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매번 진료 지침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요. 가족 중에서 이제 급사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에서 심실 두께가 30mm 넘어가면 3cm가 넘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24시간 또는 72시간까지 심전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부정맥이, 안 좋은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빈맥, 비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빈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최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 50%가 안 될 경우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식을 잃었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대개 이제 뭐 유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 기한을 두지 않는데 미국 진료지식 같은 경우는 되게 6개월 내에 실신이 있었으면 고위험군에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만 걸려도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건 조금 복잡합니다. 네. 네.
그 몇 가지 전문가의 판단. 네.
뭐 MRI 이상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뭐 등산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테니스를 치거나 이게 다 괜찮습니까?
그게 약간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거라고 말씀드리면 한 2000년입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중반까지는 모든 진료 지침이 경한 운동만 하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의 운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발표한 논문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급사를 별로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2020년에 미국에서 나온 진료 지침은 중등도 운동까지도 해도 된다라고 돼 있고 강도 높은 운동도 의사랑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단 경쟁적인 운동을 심하게는 하지 마라.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테니스 단식까지는 안 됩니다.
복식은 됩니까?
복식은 됩니다.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축구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조기 축구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셔도 된다. 다만 운동 선수 같이 매일 나가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근육 키운다, 뭐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드립니다.
수영 같은 거는 뭐
수영 괜찮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직업적인 운동 선수인데
직업적인 운동 선수는 얘기 다릅니다.
근데 이 병이 진단이 됐어. 그러면 은퇴해야 됩니까?
네, 은퇴해야 됩니다.
이게 운동을 하면 좀 기능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기능이라는 걸 어떤 거를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지 좋게 만드는 목적은 아닙니다. 네.
그 급사를 하지 않으면, 급사만 피해가면 그러면 우리 평균 수명만큼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그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금 비대성 심근병증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절을 잘 했을 때. 근데 급사를 제외하고 나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게 생기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부전. 심부전 증세가 남들보다 빨리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포함한 혈전색전증이라고 하는 게 잘 생겨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만들어져서 그게 뭐 머리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장으로 가면 장경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이나 이게 다리 쪽에 혈관 가서 막으면 그쪽에 다리 쪽에 경색이 돼서 마비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두면 다리가 괴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부전, 그 다음에 심방세동, 급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들이 다루는 축이 되는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러면 쭉 관리하시다가 급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급사 고위험군은 그 아까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뭐 이런 치료를 하고 심부전이나 뭐 심방세동 같은 게 좀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하는 치료를 하시고
예, 심방세동 자체를 치료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심장 구조 자체가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심방세동,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 치료하는 거하고 이 비대성 심근증에 생기는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경우는 이 비대성 심근병증에 동반된 심방세동은 치료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부정맥도 기본적으로 부정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종류의 부정맥이 더 네. 같이 동반되고 뭐 이렇습니까?
그 급사랑 관계된 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심실빈맥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급사랑 관계된 거라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대개는 요 심방세동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조기 수축들이 있지만 그거는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를 많이 두진 않습니다. 이제 급사 위험에 굉장히 막 모든 걸 다 포커싱을 하시거든요. 일반인들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오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일반 외래에서는 잘 못하고요. 요 비우성 신근증 클리닉 따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되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다른 설명은 다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그리고 이제 딱 머리에 남는 거 급사입니다.
급사.
급사만 딱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논문 썼지만 정신과를 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 이제 딱 포커싱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급사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을 사실 하실 필요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분들의 급사는요. 대개 2.5에서 3%쯤 됩니다.
전체 환자.
전체 비우성 신근증 환자 100명이 있으면 2명에서 3명 정도예요. 외국 데이터는 많게는 10%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랑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급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5세 넘어가는 경우는 급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가 더 많아요.
심근경색도 더 많이 생깁니까?
더 많이 사람보다? 생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서 수명이 정상이라고 갔거든요. 그럼 정상인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병들이 생기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 때문에 그냥 두면 비만해지고 운동 안 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생기는데 비대성 심근병증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그런 성인병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다시 병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게 되시면 그런 거 감수를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셨을 때.
그 급사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그 걱정하는 분들한테 다 제세동기를 집어넣는 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비싸서 그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합병증이 있습니다.
아, 제세동기.
네, 제세동기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2010년 데이터하고 2019년인가 88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거고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10년도 데이터는 그 우리가 ICD라 그러거든요. 심실 자동 세동기를 ICD라 그러는데 ICD 넣은 사람 중에 20에서 25%가 합병증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합병증?
샥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뭔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물질이니까 감염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넣어놓게 되면 삼천파막 역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들이 있어요. 그걸 다 따지면 20에서 25% 돼요. 그러면 이제 요즘 조금 더 발전했으니까 그게 많이 줄었겠죠? 근데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2018년, 19년 나온 데이터는 한 20%쯤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합병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을 만큼 정말 위험한 분들한테만 잘 골라서 넣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1차 예방, 2차 예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죽을 뻔했다 살아나셨던 분들 아니면 부정맥이 너무나 딱 객관적으로 증명되신 분들은 이거는 합병증 생각할 여유가 없죠.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1차 예방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고위험군이라서 넣는 분들을 보면 기존의 진료 지침 따르면 거의 50%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100명에 제가 아까 2.5에서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합병증 위험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하는
2.5에서 3%가 급사를 한다 그러면 대충 아이디얼하게는 한 10%쯤만 딱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고르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를 조금 더 세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제세동기를 넣는 그 절차? 과정? 네. 이런 거는 뭐 비용이나 뭐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살짝 국소 마취해서 째고요.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그냥 요
그 내과 선생님이 직접 하는
네.
거예요?
그 저희 부정맥 팀에서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겠네요. 그러면
보험이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넣으면 그냥 평생 쓰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갈아줘요?
중간에 배터리 갈아야 되죠.
아,
네. 배터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자주 들어가는 그러니까 샥이 자주 들어가면 배터리 소모가 많겠죠. 근데 이제 안 들어가면 꽤 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보다 지금은 수명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작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레지던트 할 때는 꽤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교수되고 제가 2008년에 교수가 됐거든요.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지금은 작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휴대폰보다 태블릿이 배터리 오래 가는 거 보면 크게 넣으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잘 몰랐던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영관 교수님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